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후서로 모시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3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저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주께 인도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준 사도로서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또 권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광신적인 입장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본이 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겠어요. 참 여러분, 이게 목사가 여차했다간 빠지기 쉬운 그러한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나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관심, 이거 물리치고 이거 뒤로 한다는 게 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아니하면 이거 가능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매기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고 계세요. 당신께서 어떤 성경연구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수업에 참여한 젊은 부부 한 쌍이 있었대요. 그 한 쌍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친구들이 좀 아주 그 광신적인 그러한 경향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 젊은 부부가 이 매기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다른 학생들보다도 나름대로 이제 처음에 보기에는 좀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면에만 치우쳤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의 시험 성적을 C를 그리고 또 그 아내에게는 아마 그 D를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 이제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당신께서는 진정으로 영적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해요. 영적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해박해야 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사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 그 이제 제가 이 매기 성경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이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고 또 저희 목동 제일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들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홈피에도 들어와 보시고 저에게 또 메일도 남기시고 상담도 해오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참 엉뚱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담을 해오시는 그런 분들을 뵙게 돼요. 그것이 마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해오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한 번은 그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심호하는 교회에 이제 찾아와서 예배를 참석했죠.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랬더니 선교사로 나갈 경우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또 물었죠. 그렇다면 재정적인 문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지로 떠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다시 묻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아니,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를 해주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떠나시기 전에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선교 현장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을 위해 믿을 만한 선교단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든지 교회에서 도움을 청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은 다음에 떠나셔야지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들 떠나셨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손벌리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돌아오시게 되고 교회들이 말이지 선교사로 떠났는데 지원도 안 해주고 그런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뵀단 말이죠. 어느 분은 또 결혼하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신앙적으로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은 신앙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아, 뭘 응답을 받았냐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모르겠어요.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모르지만 아니, 둘이 사랑하게끔 해주시는 게 응답이지 지금 사랑하지는 않지만 서로 결혼하라고 응답을 받았다고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역을 매우 현실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둘이 뭉실하게 생각하고 뭐 부풀려서 생각지도 않고요. 정확하게 지금 바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사역을 철저하게 현실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붙들어줄 것인가.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여러분들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절로 가보실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는 결코 몽상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주장이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말게 하라. 저는 이 광신적인 성도들, 이 그냥 정말 막무가내 그냥 믿습니다 파들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해결을 해야 될지 참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이 기독교를 너무 피상의 종교로 끌고 가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사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옳지 못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또 하나 그 예화를 하나 쓰셨길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자신에 대해서 매우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두 학생이 기숙사에서 한 방을 썼다는 거예요. 하루는 그들이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에 한 번도 식당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매기 목사님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가 궁금해서 그 사감에게 2층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방에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감 선생님께서 그들이 혹시 어디가 아픈가 이제 물어보았죠. 그들은 아프지 않다고 했어요.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식사하러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묻자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만을 믿고 있죠. 우리는 식사하러 내려가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감 선생님이 그들에게 말을 했다지요. 배고프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그들은 배고픈 것은 사실입니다. 사감이 다시. 아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식사하러 내려가라고 깨닫게 해주신 한 가지 방법 아닐까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때까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사감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식당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숙사를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여기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한 광신자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떠나는 길밖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예언에 있어서도 이러한 아주 그 광적인 열성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주로 앞으로 일어날 예언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떻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너무 그런 쪽에 치중하고 너무 하나님의 계시에 치중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이렇게 철저하게 혼자 믿음 좋은 양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 전에 나눴던 내용이 그거였죠. 너무 그 광신적인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 일하지도 않고요. 막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당신들 재림만 기다린다고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이건 광신적인 거다. 참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도 살펴보셔야 되고 주변에 혹여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교훈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분명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림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뭐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날짜를 안다나 어떻다나 그러면서 뭐 하는데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요. 매기 목사님께서 하나 또 예를 들어주신 것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태리 북쪽의 한 넓은 땅을 관리하고 있는 정원사가 방문객을 성과 그리고 아름답고 잘 단장된 마당을 통과해서 들어가도록 안내를 했다는 거예요. 방문객은 정원사와 그리고 정원사 아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정원을 매우 잘 관리해 준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마지막으로 다녀간 것이 언제입니까? 정원사가 예, 한 10년 정도 되셨습니다. 방문객이 또다시 그런데 정원을 그렇게 단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정원사가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방문객은 그가 다음 주에라도 온답니까? 하고 반문을 했어요. 정원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께서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비록 주인은 그날 오지 않았지만 정원사는 자기의 주인이 당장이라도 오리라는 관점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일을 했던 거예요. 정원사는 대문에 매달려 자기의 주인이 오신인지 알기 위해서 저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정원에서 나무를 손질하고 가지를 치고 풀을 깎고 나무를 심는 일을 했어요. 그는 매우 바쁘게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의 모든 시간을 바치는 광신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먹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라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되레 일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또 만들어요. 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은 채 돌아다니면서 남의 일에만 관섭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파리 한 마리가 아이스크림 전체를 먹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광신적인 신자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이 해이해지고 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바울이 앞에서 그들에게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피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에게도 자기를 참견하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마치 신개미와 같은 자들로 그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말 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12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본절은 전혀 영적인 말씀처럼 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또 신학적인 말로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것은 분명히 매우 실제적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남을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참 힘들게 하고 또 충실하지도 못하고 유익하게도 못하고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 뭐 침소봉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야 되겠어요. 3장 13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얼마나 훌륭한 교훈인지 모르겠어요. 미래에 대한 축복된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는요.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할 수도 없지요. 주님 바라보았다면. 요 말씀에 대해서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일에는 낙심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낙심하지 않는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3장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거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좀 지혜스럽게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 사람 뭐 자꾸 가르친다고 그러고 깨닫게 한다고 그러고 동조하고 뭐 들어주고 그러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나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그들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며 어울리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해주셔야 돼. 이렇게 좀 멀리 하는 것이 좀 좋다고 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 형제처럼. 그렇다고 해서 뭐 참 말 많고 말썽 피고 또 딴청 피고 뭐 이거 바극 뭐라 그래 꼬장 핀다고 그러잖아요. 좀 안 좋은 표현으로.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혜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좀 부끄럽게 해라. 좀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좀 만들어라. 좀 멀리 좀 떨어져 있게 만들어라. 그러나 원수처럼은 생각하지 말아라. 원수처럼. 이게 참 우리의 중요한 자세이고 요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게 참 이게 관건인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16절을 볼까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참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광신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말썽 피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좀 두어서 그 사람이 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부끄럽게 좀 만들어라. 그러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하라. 그러면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참 축복된 말씀이죠. 17절 보실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이제 어떤 성경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아니하고 대필하게 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서신은 바울이 직접 이제 썼죠. 이제 성경학자들 중에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이 직접 썼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쓰긴 썼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흔히 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자고요. 뭐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직접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의 친필이 서명된 그의 서신이다 하는 거겠죠. 내가 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늘 바울은 이러한 축원으로 그의 서신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바울의 편지는 축도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광신자들이나 게으름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예언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편지의 대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구약으로 가서 스루드 바이블이라고 발음을 해야죠. 이 성경 이 강의를 통해서 매기 목사님이 이제 한 번은 구약 쪽으로 갔다가 또 한 번은 신약 쪽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는 구약 쪽으로 가서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김용현 회장에게 주신 부귀와 존귀의 간증서 세상에 가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를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